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2023년 10월 7일에 가자지구에 하마스라고 하는 이런 이슬람 단체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이제 공격을 이제 감행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상군이 기습 침공하고 민간인 공격, 납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즉시 이제 전쟁을 시작해서 1973년에 이제 4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이 4차 중동전쟁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충돌이 이제 발생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이 죽는 사람이 2,800명을 넘는 그런 대규모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그 사건이 터진 지 한 6개월쯤 지난 현지 시각으로 올해 2024년 4월 13일에 이제 이란이 시리아에 있던 그 자국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 이걸 이제 보복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CNN 뉴스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 장 그림 가서 보시면 지난 주일에 이제 소개한 것처럼 갑자기 이제 교회 오려고 하는데 조선일보에 이제 이게 떴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의 드론 미사일 200여 개를 이제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99%를 이제 막아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이제 지나가면서 200여 개가 아니라 350여 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쐈고 이스라엘이 자체 이제 방공망 체계인 아이언돔 이런 거 이제 사용해서 99%를 이제 막아냈기 때문에 피해는 상당히 이제 미미했지만 어쨌든 이런 그 이란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이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 그 본토에다가 이렇게 폭격을 강하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닷새 동안 하여튼 이스라엘이 보복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이제 어디를 공격할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해서 어저께 제가 CNN 가서 이거 준비하는 거 하기 위해서 뉴스를 켰더니 이스라엘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자하고 전쟁 치르면서 어떻게 이란에게 보복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재고하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쨌든 목사로서 이런 중요한 일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해갖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11시 반쯤 해서 이제 모든 PPT를 다 만들고 그리고 오늘 교회 일찍 올 일이 있어서 이제 떠나려고 해서 뉴스를 봤더니 바로 그 시간에 또 조선일보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 공격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연합뉴스 YTN 할 거 없이 오후 내내 이란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보복했다고 하는 공격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제 그 전쟁이고 뭐 보복 공격이고 하지만 환율이 벌써 치솟고 석유값이 이제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 정말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에 한 2000년 이상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중동 전쟁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네 차례 중동 전쟁이 이제 일어났고 이번에 이제 이란하고 또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번에 이 전쟁이 혹시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또 많은 분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큰 우려를 이제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성경 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관점에서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 또 마지막 때 이 세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 뭐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대다수 전문가들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그다음에 39장 읽었는데 이 안에는 유명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이 혹시 곡과 마곡의 전쟁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예수님 재림의 전조는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든 뭐 성경 뭐 가르치는 이와 같은 교사든 이런 걸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100% 단언하는 이런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단언해서도 안 되고 단언할 수도 없고 심지어 크리스천 교사 목사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언하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다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여러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국가의 힘이 굉장히 세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이 근본주의가 아주 굉장히 철저히 지켜지는 그런 나라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을 박멸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 땅에서 아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그런 나라고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거의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은 곧 보유할 가능성이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성경에 예언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는 이 세상에서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따가 가까이 오고 그래서 에스겔서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 그대로 믿고 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된 거 에스겔서 37장에 남아있는 그 말씀에 따라 성경대로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벌어질 세상의 모든 일들도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인류 통치 계획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원수로 등장하는 것으로 예언이 돼 있다. 하나님이 이란을 정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이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맨 마지막 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이란, 괄호 열고 페르시아 총정리,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란의 최종 운명, 그 다음에 이란이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최종 운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 이란이 나오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란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란은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와요. 엘람이란 말로 28번 나오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29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엘람, 페르시아 말고 엘람 사람들, 페르시아 무슨 펄시안 엠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고 다 들고 가면 적어도 60, 70번 이상 이 페르시아,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엘람이라고 한 말이 이란이라는 거 이거 아시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하나 이제 기존의 개역성경은 페르시아를 바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사를 읽고 이걸 페르시아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도 없을 거예요. 바사가 페르시아인 줄 아는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엘람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0장 22절에 엘람이 나옵니다. 여기 이 지도를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10장 22절에 가서 보면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는데, 셈이 이제 아이들을 낳았어요. 남자 아이들을. 그래서 첫 번째가 엘람, 그 다음이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삿,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아람, 이렇게 나와요. 10장 22절에. 그래서 엘람은 셈의 아들인데 셈의 맏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림 가서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장화처럼 생긴데,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옆에 엘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람. 그 다음에 저 위로 넘어가면 녹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쪽이 이제 야벳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들, 그리스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고, 그 다음에 이 장화 옆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함의 자손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지금 저기 있는데, 엘람이라고 하는데 저기 있는 데가 지금 이란이에요. 자, 요 지도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현 시대 중동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거 다 스타디 바이블이나 이런 데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란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장화처럼 생긴데 그게 지도가 조금 좀 이제 확대가 돼서 이쪽에 이란이라는 데가 있고 엄청 큽니다. 나라가. 그 다음에 지중해 옆에 여기 가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조그만 나라하고 이 큰 나라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면적이, 총 면적이 2만 2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의 면적이 얼마냐?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20%밖에 안 돼요. 나라 크기가 이스라엘이. 인구는 930만 명이니까 우리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수상은 네타냐오, 보수파의 네타냐오예요. 이란, 저기 있는 저 이란은,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란은, 이란은 자체적으로 페르시아어를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시아파,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시아파가 이란이고, 요 밑에 가서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순위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시아파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제 이란이에요. 면적이 얼마냐? 174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면적이 세계 17위고 남한 면적의 약 17.5배. 인구는 9천만 명, 수도는 테헤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테헤란에서 축구 경기도 하고 하는 그 테헤란이 이제 수도입니다.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란의 동쪽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파키스탄이 있어요. 탄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 국가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어요. 북쪽에.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라크가 있고 쿠웨이트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랍 에미레이트가 있고 이런 나라가 이제 이란입니다. 자, 그럼 국토 면적을 비교해 보면 이란의 국토 면적은 이스라엘의 약 80배. 이 그림만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하고 조그만 거 보면 국토 면적이 약 80배 정도 크고 인구는 10배 정도 많아요.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이 뭐 전쟁을 벌인다 이거 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게임이 안 되는데 지금 이란이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은 다 아랍 국가예요. 아니,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만 여기 딱 덩그만이 있고 나머지 다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슬람 국가들이다. 이슬람 국가. 자, 예, 그 다음 그림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 이 미래 일들의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우리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휴거가 이제 일어나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이스라엘이 극도의 고난, 예수님 말씀을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극도의 고난, 이걸 당하는 이 7년 환란기가 있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적 환란기 겪게 될 때, 환란기 바로 전에,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환란기 바로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 1번으로 저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환란기 바로 전에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라고 표현한 거는 환란기 맨 끝에 요한계시록 16장 그 다음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온 세상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모이는 이와 같은 두 번의 대규모 전쟁을 겪는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를 켜면 대한민국엔 별로 이스라엘 뉴스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이 미국에서는 매일 뉴스 켜면 트럼프 바이든 그거 하고 그다음 이스라엘하고 맨날 그 얘기만 이제 나와요. 어쨌든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스가랴서 12장 2절에 3절.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냥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골칫덩어리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진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내용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7년 환란기 아마 맨 끝부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일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전, 하여튼 맨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되고 무거운 돌이 되고 말 그대로 사람들 떨게 만든 그런 잔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성경에 따라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중동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25절 가서 보시면은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의 땅, 얼스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얼스가 하나였는데 그게 분리돼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 개역성경은 세상이 나뉘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게 얼스, 지구가 나뉘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땅이 나뉘기 전에 이렇게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 뭐 남아프리카, 뭐 유럽, 미국 이런 거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저렇게 한 덩어리가 돼요. 저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저 땅을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 이게 판게아 이론, 판게아 이론이에요. 이 판게아 이론에 따라서 땅들을 다 갖다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그럼 한 덩어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이후에 이게 분리가 되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벨렉의 때에 땅이 나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판게아 땅이 이제 하나로 있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저 센터가 어디냐? 그게 지금 중동 이스라엘이에요. 저기가 판게아의 중심이 된 그런 땅이에요. 저게 원래 지구의 중심이에요. 에덴 동산도 저기 있었고 이스라엘도 저기 있고 지금 모든 중동권 거기가 지금 다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역사는 저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이제 성경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도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보기 원하고 갖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keepbible.com 네이버에 가서 성경 지킴이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넘기시죠. 그러면 저 위에 keepbible.com 이제 나오면 거기에 이제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상단에 그 다음 가서 보시면 그 자료실에 문서 자료 이제 들어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자료가 이 안에 책들이 다 그대로 들어있고,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그 형상의 이런 그 그림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에스라 성경사전, 그 다음 거 넘기시죠. 이런 책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뭐, 제린과 휴고, 파노라마,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안에 가면 무료로 여러분이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좀 잘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김재욱 형제가 지은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본거든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가서 구매해서 이제 보시면은 가장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사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를 하시는 그런 분, 이런 분은 팀 라헤이 목사님이 지은 프로페시 스터디 바이블, 예언 그다음에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도표들과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칼라로 다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에스라 성경 지도 사전이라든지 팀 라이 목사의 프로페시 스터디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시면은 그럼 재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보셨죠?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그 책을 지은 분이 팀 라이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들 이런 분포가 나오면서 엘람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10장에,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보면은 엘람 사람들의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이런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침공을 해갖고,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려고 저 위에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장시킨 이런 하인들을 데리고 그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엘람 사람들의 왕 그돌라오멜이 창세기 15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2장 6절 가서 보면 엘람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화를 잘 쏘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엘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엘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란하고 이렇게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메데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왕국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스리던 그런 왕국, 이때가 이란의 전성기였다. 지금의 이란의 전성기, 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동지방 국가들 이야기예요. 중동지방.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중동지방,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왕국을 형성하고, 그 왕국이 이제 멸망하고, 어떤 왕국이 쓰고, 또 어떤 왕국이 쓰고, 어떤 왕국이 쓰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나갔어요. 전 세계로. 일단의 무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제 유프라테스강 있는데, 이라크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형성을 하고, 이걸 보통 사람들은 수메르 문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고대 바빌론이 주전 1800년경에 세워집니다. 주전 1800년경에 그 이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왕국을 세워, 이거는 신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이 있고 함무라비 이런 고대 바빌론이 있고 아시리아가 등장하고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신바빌론이 나오는데, 그냥 성경은 신이란 말을 안 쓰니까 그냥 바빌론 제국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바빌론의 세력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페르시아에 어떤 왕이 등장하냐? 유명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그래서 BC 549년에 고레스가 메대 지방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래서 메대하고 페르시아 두 개를 다스리는 이런 왕국을 이제 만들어요. 그 이후에 바빌론 왕국 완전히 정복하고, 난공불락에 이제 바빌론 도시 하나만 남았는데, 이걸 BC 539년에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53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존속해요. 그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이 왕국이 BC 330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 제왕이 등장을 해서 중동 지방의 패권을 몽땅 다 이제 차지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온 세상은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빌론, 이거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페르시아가 이란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기간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곧바로 뭐 어떻게 해요?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이런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이 포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페르시아, 지금 얘기하면 이란의 고레스 대왕이다. 고레스 대왕.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이제 재건하고 이런 가운데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에스더 때에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이것도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에스더 때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게 다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란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왕국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왕국들의 변천 내용이 다니엘서 이제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커다란 그 형상이 나옵니다. 그 형상,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두 팔과 그 다음에 가슴이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이러한 거대한 그런 그 신상에 대한 그런 꿈을 꾸는데, 이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세상의 왕국이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거 붕 뛰어오면서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 왕국이 등장하고,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갖고 세상의 모든 왕국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리고 홀로 국권이 영원토록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런 일이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그 형상의 꿈에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부분이 가슴과 두 팔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은 왕국이라고 다니엘서 2장 29절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두 팔이 있단 말이에요. 두 팔은 두 개의 왕국 혹은 두 민족을 나타내, 메대하고 페르시아. 메대하고 페르시아.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바빌론보다는 영광이 못하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또 가면은 이번엔 그 네 개의 왕국, 바빌론,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가 이번엔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 그림에 가서 보면 네 마리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뭐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무섭고 두려운 짐승, 로마 제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는 두 번째 짐승 곰으로 이제 7장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고 또 마지막 때 일을 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은 바빌론 제국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적그리스의 왕국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 가서 한번 잠깐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가서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다. 엘람이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산이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수도. 바빌론 당시에 미미한 도시였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엘람, 페르시아의 수도가 된 이와 같은 도시 이름이 수산 아니면 수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강 앞에 두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뿔이 높이 자랐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높이 자랐고 더 높이 자란 것은 나중에 났더라. 그래서 두뿔, 메대 페르시아, 나중에 난 게 페르시아.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됐다. 이렇게 되면서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2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본 두뿔 가진 순양은 메데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아니, 그냥 성경이, 그냥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건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레스라고 한 이런 왕이 이 메데 페르시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스리는 이러한 강력한 왕국을 형성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란 이야기하니까 이란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이란 사람. 그래서 1970년경에 이란이 고레스 탄생 2500주년 기념행사 이런 걸 가졌어요. 고레스 탄생 2500. 그 고레스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봐야 되겠다. 이라크 사람들은 뭐 어떤 영광을 회복하려고 느부갓네살의 영광. 이라크는 느부갓네살의 영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 이라크 이거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란 사람들은 우리는 고레스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기념행사를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이에요. 대언자 이사야는 이미 18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고레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고레스가 등장해요.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그러면서 고레스를 목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자.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해요?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간 유다 사람들 너희가 원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그 일 고레스가 하나님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기 전반부는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시대에 에스더기에는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던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 학계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독려해갖고 그래서 성전을 저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엘람은 셈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셈의 자손이야. 이스라엘도 셈의 자손이야. 자, 이스라엘은 아르박사스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란은 엘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셈족이에요. 셈족. 이란도 셈족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셈족이고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잘 지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고 돌아가라 그러고 성벽을 지으라 그러고 성전을 지으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국가 그런 왕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페르시아 이란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이런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시대에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됐을 때 누가 등장을 해요? 하만이 등장을 해서 아각사람 하만이 등장을 해서 이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또 언제 생기느냐? 이란이 지배하던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하면 좋은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이란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가, 특별히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이제 막지요. 이게 어느 시대에 일어났다고요?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명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매해. 그러니까 매해 불임절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란, 페르시아에서 옛날에 하만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다 이 세상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거를, 그걸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아각사랑 하만과 그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2000년, 2000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는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행한 그런 좋은 일도 있고, 동시에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행했던 그와 같은 악한 일도 있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가 한 2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다가 알렉산더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BC 331년에 페르시아가 정복당해서 망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가 또 망하고 로마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서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동방에서 지혜자들, 옛날 성경에는 박사들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박사들이 온 지역이 이란, 페르시아 그 지역일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순절이 이제 생기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타원으로 말하는 이런 그 기적을 이제 체험할 때, 거기 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온 지역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그래서 2장 9절 가서 보면 우리는 바데 사람, 바데는 파르티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메데 사람이고 엘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루어질 때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메데하고 그 다음에 엘람에서 왔으니까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와서 에게서 성령 체험하는 이런 모든 걸 보고, 그리고 구원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이란 페르시아 그 지역에 예수님의 기독교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엘람하고 메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성경에는 그게 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러고 나서 한 600년쯤 지나서 AD 636년에 이슬람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란은 이슬람이, 이 아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 무슬림들의 지배를 이제 받으면서 종교가 바뀌어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는데, 불신이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다가 뭘로 바뀌냐? 강압적으로 이슬람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되니까. 이 일 이후에 몽골의 징기스칸의 이제 침략과 이제 지배를 받고,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1501년부터 1746년까지 대이란국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라고 한 이런 왕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시아파 국가로, 이슬람 여러 분파 중에서 시아파 국가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국왕을 샤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국왕을 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데 이란은 1900년 초반대까지 국제무대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이란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목민이고 먹고 사는 거 거의 뭐 형편없고. 자, 그런데 놀랄 일이 생겼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니까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영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이란의 고원지대에 여기에서 이제 유전이 발견되고 하니까 쟁탈전을 벌이면서 이란이 드디어 국제무대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nothing이에요. 예, nothing. 아무도 뭐 이란, 뭐 이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국가를 이렇게 전락을 했는데,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국제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고, 이런 가운데 1921년에 레자 샤라고 한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925년에 유명한 팔레비 왕조를 형성을 합니다. 팔레비 왕조. 그래서 이 레자 샤가 팔레비 1세가 이제 되는 거예요. 1935년부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란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1935년까지는 온 세상에 어떤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페르시아. 알리바바와 뭐 그 40인의 도둑인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예요. 1935년까지. 근데 1935년에 이 레자샤가 이거 뭔가를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 바꾸는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란 제국으로 불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 뒤에 그와 그의 아들인 팔레비 2세가 약 50년 동안 이란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자샤, 팔레비 1세는 이란의 완전 독립과 근대화를 이제 지향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을 단행했어요. 여러분, 뭐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젊은이들 유럽으로 보내서 말 그대로 유학을 보낸 거죠. 근대 교육을 받고 와야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팔레비 1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란은 근대화된 그런 국가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중산층이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팔레비 1세는 이란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하고 문제가 생겼냐. 이게 근대화가 되니까 이란의 이 원론적인 이슬람 이 성직자들하고 마찰이 심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이거 권력을 가지고 뭐 다 좌지우지하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근대화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슬람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들하고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팔레비 왕조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공포 정치, 경찰 국가를 이제 만들어서 이란을 통제하고, 이슬람 민족 세력에 탄압하고 언론 통제 이거 하면서 국정을 이제 장악을 했죠. 또 대규모 이제 비밀 경찰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이슬람 민족 세력과 이슬람 성직자들에 대한 사찰과 이제 감시를 강화했고, 이런 가운데 1956년에 제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팔레비 왕조하고 이 미국은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서로 잘 해보자. 이렇게 이제 돼갖고, 미군이 이란 땅에 주둔하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처럼 이란 땅에 미군이 가서 주둔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동 지역에서 소련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이 이란이 해주게 된 거예요. 1956년 그 이후에. 근데 1963년에 팔레비 왕조가 뭐 농지 개혁도 하고 여성 참정권도 하고 이래서 국정 대개혁을 이제 강행을 했고, 이렇게 돼서 이제 석유도 이렇게 땅 이제 갖다 팔고 이래갖고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서구 사회에 자꾸 이렇게 모든 게 개방이 되고 그러니까 서구적인 국가 정책 문명의 개혁이 반발을 불러온 겁니다. 특히 이슬람 성직자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 그래서 팔레비 왕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매일같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팔레비 왕조가 경제정책에 실패하게 됩니다. 석유만 팔아갖고 그걸 다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팔레비 왕조는 유명한 아야톨라 호메이니 아시죠? 그 무서운 할아버지가 이제 등장을 해갖고 1979년에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이란이 무너져 버립니다. 1979년, 45년 전에.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 7세기 이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7세기 이란의 이 원리주의 그 이슬람 체계로 이란이 1979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혁명에 의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란으로 왜 이름을 바꿨냐? 이 팔레비 1세가 여기 가서 보면 아리안이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리안 인종주의입니다. 아리안 인종주의. 이거는 이 팔레비 1세가 가만 보니까 우리 이란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우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종적으로 우리는 우수한 사람들이다. 아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그게 우수하다, 그렇죠? 고귀하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도, 이란 이런 사람들은 아리안족이야 우리는. 그래서 아리안족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월등히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리안주의, 여기에서 이름이 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수술을 이제 단행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반샘족주의를 하게 된 거예요. 반유대인주의. 근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수입을 해요? 20세기에 나치 독일이 이걸 수입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아리안, 예, 아리안 인종이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우리 독일 사람들이 가장 우수하고 고귀하고 나머지 아리안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아리안 종족주의,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은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일이 아리안 종족주의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일이 이란에서도 생기면서 이 팔레비 1세가 이번 기회에 아예 이름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아리안 종족주의에 근거해서 이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란의 이제 호메이니가 말 그대로 급진적인 이슬람 이런 혁명을 이제 일으켜서 1979년에 정권이 이제 장악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하고 엄청 잘 지냈어요. 미국하고 엄청 잘 지냈어요. 근데 호메이니가 등장하면서부터 극심하게 반유대인주의, 반이스라엘, 반미정책 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친소련, 러시아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 이 이란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거다 상상도 못했어요. 아, 이란 땅에 미군이 거하고, 미군이 거하면서 소련 다 견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갑자기 호메이니가 등장하더니, 이 미국 다 갖다 버리고, 이스라엘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그리고 반미, 이런 거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메이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세기 이 이란으로 돌아가야,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7세기 페르시아는 뭐예요? 신정정치를 하는 거예요. 신정정치. 국가와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가 되는 신정정치. 이거를 구현해야 된다. 이거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팔레비 왕조가 한 5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서구 문물, 서구 문명 이런 거 다 완전히 갖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더니 드디어 1979년 11월 4일에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서, 지금 여기 미국 대사관을 지금 넘어가는 이란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 넘어간 거 사실 아시죠? 이런 거 하던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 지금 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란에서도 저 미국 대사관 넘어가서, 그래서 52명 미국 사람들이 인질로 잡아갖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누구 때 발생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어리석기로 유명한 카터 때 이제 이 일이 발생을 한 거를 나중에 이제 레이건이 다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되면서 1989년에 이제 호메이니가 죽었는데, 호메이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이란이 국제 테러, 유대인 박해, 이렇게 이런 것들의 아주 근원지가 이제 되면서 7세기경에 이슬람 국가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20세기에 사는데 1400년, 3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신정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나라가 뒤바뀌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제 이슬람 테러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면서, 여러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뭐 하마스도 그렇고 다 뒷배가 이란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돈 다 대주고 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현 시대의 거의 모든 테러는 호메이니에게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아요. 자, 이들은 현재 탄도미사일 소유하고 핵을 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거 지금 이란이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이 기술을 다 줬냐? 러시아가 이 기술을 다 줘서 이걸 만들었어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하고 핵무기 이걸 제공을 해서 이란 미사일 핵 프로그램 지금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의 목표는 아직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란의 목표입니다. 뭘로? 핵무기로. 그래서 계속해서 오바마 때 또 다 열어줬잖아요. 핵무기 만들 수 있도록. 이거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거를 트럼프가 등장해서 핵무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차단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북한에 북한 사람들 안 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대중 씨가 돈 다 갖다 퍼줘갖고 그래갖고 지금 핵무기 다 만들어놨는데 안 된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이란도 지금 비슷한 그런 상태에 지금 오바마 때 그렇게 만들어놔갖고 지금 핵무기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핵무기 제조하려고 노력했고 이 기술을 어디서 제공했을까요? 북한에서 제공했다. 이것도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란하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의 축. 이런 악한 일들을 이제 도모하기 때문에.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호메이드 등장 전까지는 이란이 미국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호메이드 등장한 이후부터 한 45년 전에 그냥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 미국을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로 그냥 180도 돌변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국가를 세웠어요. 국가를 세웠는데 아랍 국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2년 뒤인 1950년에 제일 처음 한 기가 터키가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 누가 인정을 했냐? 1950년에 이란이 인정을 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그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태로 지냈어요. 경제 외교적으로 협력해 왔어요. 다 미국을 추종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는 최고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 당시 왕이 팔레비 2세가 통치하면서 이란 상상도 못한, 지금 상상 미니스커트, 여자들 다 미니스커트 입고 청바지가 유행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1960년대, 1970년대. 지금 상상도 못하잖아요. 이거 히잡 쓰고 눈만 가리고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45년, 50년 전에는 이란에 있는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 청바지 입고 그러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아주 개방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종교만 다를 뿐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청바지, 미니스커트 다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국가니까 그렇게 됐고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국가였어요. 종교만 하나는 이슬람, 하나는 유대교, 이거 빼고는 차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두 나라가 인적 교류도 활발하고 이런 가운데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친미 국가니까 두 개가 다 같이 협력을 해보자 이래갖고 그렇게 되니까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또 공급해 줬어요. 이스라엘 석유가 안 나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정도로 서로 가깝게 지내던 이런 나라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79년에 호메이니가 이제 등장을 해갖고 세속주의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국가 체제를 구축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그러면서 이 최대의 원수 관계로 발전되는 이런 것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미국을 최대적으로 호메이니가 규정을 하고 이스라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적이고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에 있는 작은 사탄이다. 미국이 큰 사탄이고 그 옆에 이스라엘이랑 작은 사탄이 있는데 둘 다 완전히 박멸해야 된다. 호메이니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45년이 지난 거예요. 지나면서 그냥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등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과격한 이슬람 과격분자들이다 대통령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지금의 이란은 어느 시대의 이란이냐? 과거 페르시아 시대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시대의 이란이에요. 지금이 이해하시겠죠?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호메이니 이후부터 이란의 대통령들은 이스라엘 멸절, 그다음에 미국 멸절하는 게 최대의 목표라고 이렇게 이제 공언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45년 전에 왜 갑자기 180도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냥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저 하나님이 말해 준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불신, 거의 99%가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안식일 지키고 뭐 율법 지킨다고 그러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테라비브에서는 매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집회가 열리고 여전히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있어요.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기라고 한 그 기간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완고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때가 필요해서 7년 환란기라고 한 이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을 보내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때, 말 그대로 사면 초과, 네, 뭐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니까 결국 손들고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누군가가 환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스라엘에게 극도의 고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가서 보면 예레미야 30장 가서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 다니엘서 1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큰 환란이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 환란을 가져오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슬람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 국가들을 뒤에서 조절한 뒷배, 그 어디에? 러시아. 예,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슬람 국가들, 이 국가들이 극도의 환란과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곡과 마곡의 전쟁. 예, 여기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서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예, 에스겔서 38장 39장 가서 보면 그럼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예, 그다음에 여기 제가 페르시아라고 써놨죠. 에스겔서 38장 5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그래서 터키하고 페르시아, 도갈마 저 위에는 이 도갈마 이런 나라가 터키인데, 이게 곡과 마곡, 러시아하고 이 루스하고 이거 연합을 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규모 침공해오는 그런 일이 에스겔서 이제 38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시편 83편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절에 곡과 마곡, 메섹 두발, 이건 러시아하고 터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페르시아하고 리비아, 리비아는 저 옆에 저기 배틀 오브 고겐 마곡 위에 저 부시라고 쓴 데인데 거기가 리비아예요. 지금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다 이제 아랍 국가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몰려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재앙으로 이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내용이 38장 18절 19절 22절에 나와요. 지진, 역병, 그 다음에 피 흘리는 거, 홍수, 우박, 불, 유황 이런 걸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멸절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38장 23절 39장 7절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알 수 있게, 또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여기 가서 보시면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 곧 자기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으나 자기들 땅으로 자기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상에 쫓겨다니면서 포로 생활했는데 이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는 자기들 중 하나도 거기에 남겨두지 아니할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에게 쏟아붓는다. 그래서 이 내용이 유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이스라엘 온 육체에게 임하는 그런 일,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엘서를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일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이제 발생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엘서 2장 28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지는 이런 일, 이런 일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이후에 특별히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스라엘 향해서 일어난다. 어찌됐든 지난 25년, 45년 동안 이란은 반 이스라엘 세력의 중심이고, 앞으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되면 거기에 중심 세력이 이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38장 39장 말씀에 따라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러시아와 터키와 함께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나라가 이란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란이냐, 굳이 왜 이란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 가서 다니엘서 10장 가서 보시면은 10장에는 우리 보통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21일 기도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이제 걱정,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14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이 일어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다니엘의 이 백성에 대한 미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 그런데 어떻게 됐냐. 13절에 이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말씀을 가지고 이 천사가 가서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21일 동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페르시아 전역을 덮고 있는 어떤 나쁜 영, 이 영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힘으로는 저 페르시아 왕국의 저 통치자, 저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냐? 우두머리 통치자 중 하나인 미가엘이 등장을 해갖고, 그래서 그 천사를 도와줘갖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미가엘이 등장해서 그 천사를 도와갖고, 페르시아 왕국을 덮고 있는 그 엄청난 큰 그런 그 세력의 그 영, 이거를 물리치고 다니엘에 와서, 그래서 그 천사가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2장 또 가서 보면 1절에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7년 환란기 후반부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유대인들 위에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그러한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많은 천사, 천사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미가엘이 이스라엘 돕는 그러한 그 천사장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영계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마귀의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그러한 어떤 존재, 페르시아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나타나서 가지 못하게 하자. 그림 가서 보시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이런 전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이,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The Prince of Persia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바사 국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바사 국군으로 돼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바사 국군이 나를 가지 못하게 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 페르시아 통치자, 이거를 누가 나타나요? 미가엘이 등장을 해서 이걸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21일 만에 저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이스라엘 보호 천사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종말의 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예레미야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유다를 둘러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장 34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것은 유다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엘람을 대적하여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입니다. 엘람이 여기 이란, 페르시아예요.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맨 마지막 때에 엘람의 힘에 으뜸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핵무기라고 봐요. 지금 이란이 소유하게 될 그런 핵무기. 어쩌면 핵무기. 이렇게 돼서 이걸 꺾어버리고 또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엘람에게 가져오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해 그들을 흩트리니,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아니할 민족이 없다. 세상 모든,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쫓겨난 것처럼 맨 마지막에 엘람이 이스라엘 대적하다가 그래서 온 세상으로 쫓겨난다. 내가 엘람을, 이란을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며 해악을 그들에게 가져오되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가져오고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대적하다가 이란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이들을 다시 그 나라로 불러 모으는 그 내용이 이제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왕좌를 엘람에 세우고 왕과 통치자들 그곳에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이란을 물리치신 그런 내용하고,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된 자들 다시,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 다시 데려오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미가엘이 등장을 하는데, 왜 미가엘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영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엘람, 이란, 페르시아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언을 담은 책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명백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이나 미국, 영국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대한 이런 국가들에 대한 그런 예언만 있으니까, 그런 거 참 요새 유튜브도 가서 보면 뭐 이 미국의 무슨 뭐 예언자가 총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기는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뭐 수십만 명씩 보고, 그 여자 있잖아요, 뭐 그 누구죠 이름이, 가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 미국에 있는 사람이 무슨 총선에 뭘 봤다 그러고 예언을 하고 그래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예언은 없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아랍 국가들 특별히 여기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란을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란이 저렇게 하는 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론 유다를 또 하나님이 정해놔갖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게 아니에요. 가론 유다가 판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주관하시지, 그 사람이나 그 국가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맨 마지막 때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그 이슬람 국가들 중에 하나고, 아주 강력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고, 1948년에 회복이 되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냥 45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잘 지냈던 이란이 호메이니가 등장해갖고 어디로 돌아가요? 13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정치라는 이상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성경 말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서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 한 축이 이란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이런 그 마찰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지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없어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잦은 충돌, 하마스 충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사람이 지기 힘든 그런 돌이 되는 거,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예수님 재림의 때에 분명히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래서 지금이 우리의 전성기다. 우리의 전성기. 전성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들려서 채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다.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거 자체를 믿질 않아. 휴고가 어디 있냐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 시편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엘람과 메대 땅에서 와서 이렇게 돼서 기독교 거기 이제 남아 있어요. 또 최근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래서 이란의 기독교인들 또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우린 여기까지만 이것이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판단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